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4월 19일 화요일 홍수의 끝. 창세기 7장 22에서 24절은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150일을 땅에 넘쳤던 물이 초래한 압도적인 절망을 묘사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라는 구절은 홍수 이야기의 정중앙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 개념이 홍수 이야기의 핵심 기별임을 보여준다. 창세기 8장 1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카르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성경에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며 자주 구원을 가리킨다. 홍수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은 비가 그쳤음을 의미하며 노아가 곧 방주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임을 나타낸다. 아직 방주를 떠나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노아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다음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낸다. 마침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땅 위에서 물이 걷힌 것을 알게 되었고 방주 뚜껑을 열고 살펴보았다. 노아의 행동은 실제적인 교훈들로 가득하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스스로 생각하고 시험해보는 것의 가치를 부인하지 않음을 또한 가르쳐준다. 믿음은 생각하고 찾고 우리가 배운 것이 옳은지 확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밖으로 나간다. 방주 밖으로 나가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밖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린다. 그는 방주 안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떠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육중한 문을 열고 족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였다. 부좌 선지자 105.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물로 파괴된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으며 노아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묵상. 창세기 8장 1절, 19장 29절, 그리고 시편 106편 4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를 기억하고 계심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적용.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대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대의 믿음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믿음. 노아는 다시 육지에 나가고 싶었다. 그는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날아 방주를 왕래했다. 노아는 그가 알고 싶은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다. 다음에 그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지만 비둘기도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왔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온 것을 보고서 그처럼 오랫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던 여덟 식구는 매우 기뻐하였다. 살아남는 이들 69. 세상 끝까지 저를 기억하시고 저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재림의 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읽는 창세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악과 목숨을 건 창조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우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주의 판도라 상자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있어야만 했는가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식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유의지도 좋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이처럼 고뇌와 슬픔, 배반과 증오, 질병과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인 세상이 되도록 그것을 꼭 만드실 필요가 있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악과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냉철하시고 인정도 없고 권위적인 두려운 분으로 비춰집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복잡한 선악과에 숨겨진 비밀은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인간의 손이 미치는 곳에 두셨으며 선악과를 범함으로 질병과 눈물, 배신, 질투, 거짓 그리고 죽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반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인 통치권까지도 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외에는 아무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악과는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에 대한 인간의 사후 동의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계획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동의를 받거나 의논을 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에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 자율적인 성품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순종과 거절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성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강제력이 있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품성은 개발되지 않고 오히려 억압됩니다. 품성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개발이 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넣어주신 품성 그 이상으로 계속하여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선악과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피조물로서 모양, 크기, 기능, 품성, 심지어 뇌의 신경회로와 언어까지도 100%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천부적인 창조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각, 계획,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설계의 범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구사하는 언어, 먹는 음식의 기호는 이미 뇌 회로에 입력되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아담이 모든 행위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창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고성능 로봇들처럼 예속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구속된 상태라고 하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어떤 구역 내에서 나갈 수 없도록 한정시키면 구속된 상태가 됩니다. 그 구역이 대한민국만큼 큰 영역이라 할지라도 한국을 떠나 출국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면 구속된 상태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구역이 한 평에 해당되는 방이라 할지라도 밖으로 나갈 출구가 하나 있으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아담 앞에 두셔서 아담이 창조의 영역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유의 열쇠, 즉 선악과를 먹을 자유를 사용하여 아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바깥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아담의 자유 결정이지 하나님에 의한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강제로 창조된 생명세계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피조물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 보장의 증거인 동시에 일방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사후 거부권을 주신 창조주의 고도의 지혜로운 처방이었습니다. 아담이 생명에서 사망, 즉 창조 이전의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의 존재가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악과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뜻도 거절할 수 있도록 100% 자유를 보장해 주신 위대하신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유만으로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선악과를 먹고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고 냉철하고 쌀쌀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인정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악과에 얽힌 진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 부모가 자녀를 낳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둘 수 없는 사랑의 가슴을 가진 그 자신이 결국 인간의 죄의 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야 할 것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인간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선악과가 아담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그 선악과에 걸어두신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악과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제공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인격 대 인격으로 설 수 있는 대등한 관계를 설정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이 자율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방안이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아담 자신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함께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선악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인간 중심의 조약이자 하나님께는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인간은 완전한 자유인이며 자신의 생명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까지 결정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나 아저씨가 가끔 너는 업둥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아니야 라고 항변을 했지만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혼나거나 매를 맞을 때면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져서 한동안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문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면 교사들과 교우들이 함께 한탄강으로 놀러가곤 했습니다. 한탄강은 물살이 세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밧줄로 안전선을 쳐서 안전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한참을 놀다가 그만 안전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땅에 발을 내디려고 하는 순간에 한 길이 넘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자 물가에 계셨던 수영을 전혀 못하시는 어머님이 저를 구하시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물론 저를 구하는 것은 주위에 계시던 아저씨들이었지만 저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는 업둥이라는 형들의 놀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첫 창조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에 드러났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지구의 타락은 온 우주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범죄로 죽게 되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었지만 선악과는 범죄하기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목숨을 건 사랑을 이미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피조물에게 맡기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위탁하고 믿어주신 믿음의 선구자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를 연결하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고리가 될 것입니다. 첫 창조에서 생명의 나라에서 죽음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결정을 인간에게 맡기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결코 강제를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죄인을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조급하고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이신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줍니다. 선악과를 인간 앞에 놓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독생자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는 목숨을 건 창조였습니다. 선악과는 놀랍고 신비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분의 품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인간을 믿어주신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는 인간을 믿어주신 하나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가치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시대에도 당신의 남은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제2장 나의 회심. 오빠는 내 고통을 동정하며 울고 있었다. 이 일로 오빠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생애를 감당하기가 정말 무겁게 보였던 때에 죽기를 원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의 죄 많은 상태로 죽으면 영원히 파멸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는 것도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괴로움 속에 보낸다면 그분께서 그날 밤 동안 나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인지 물었다. 오빠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 나도 너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거야. 엘렌, 우리는 오늘 밤에 들은 말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 집에 돌아오자 나는 긴 어두움의 시간 대부분을 기도와 눈물로 보냈다. 내가 친구들에게 마음을 숨기게 된 한 가지 이유는 낙심의 말을 듣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의 희망이 아주 적고 믿음은 너무도 약했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상태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나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구주를 만나고 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려면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지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열망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중대한 일로 여겼고 내 편에서 해야 할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마음은 여러 달 동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대개 부모님과 함께 감리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 나는 캐스코가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달 여름에 부모님은 나를 메인주 박손에서 열린 감리교 장막 집회에 데리고 갔다. 나는 거기서 주님을 열렬하게 찾았고 가능하면 죄를 용서받고자 결심했다.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을 크게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를 들었을 때 크게 용기를 얻었다. 설교자는 그의 기별을 통하여 소망과 공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거나 죄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받고자 원하지만 소심한 마음과 실패의 공포 때문에 의심과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지체 없이 그분의 자비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권면했다. 그들은 마치 아수에로 왕이 은혜의 표로 에스더에게 호를 준 것처럼 자비의 호를 주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구주를 발견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떨고 있는 죄인에게 단지 필요한 것은 믿음의 손을 뻗어 그 은혜의 호를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붙잡을 때 용서와 평안이 보장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범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친히 약속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한다는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아의존은 헛된 일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써 죄인은 소망이 넘치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와 같은 말은 나를 위로해 주었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었다. 이제 더욱 분명하게 나의 갈 길을 깨닫게 되었고 어둠은 걷히기 시작했다. 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열렬히 구했고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간합하심에 대한 증거로 생각해온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따금 큰 고통에 빠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경험 없이 스스로 회개했다고 감히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단순한 것이라는 교훈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했던가. 주님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단 앞에서 머리를 숙일 때 나의 마음에서는 이런 말만 흘러나왔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간구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에 없이 자신의 가련하고 속절없는 상태를 느꼈다. 그리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자 갑자기 나의 짐이 떠나가고 마음은 밝아졌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래서 나는 고통의 짐을 다시 지고자 노력했다. 나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매우 가까이 계신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구원받기 위해 불쌍한 자들이 그분께 왔던 것처럼 모든 슬픔과 불행과 시련을 가지고 그분께 갈 수 있다고 느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도 당신의 남은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21장 1절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오늘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본다는 것은 대단히 무섭고 엄중합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섰는데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비디오를 찍는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설교하는 시간 내내 비디오 카메라에 저의 설교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얼마 전 비디오 카메라를 샀는데 비디오 찍는 연습을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저의 설교를 녹화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 집사님의 순수한 마음을 압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하시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서는 순간부터 얼굴이 마비되고 말이 꼬였습니다. 집사님의 카메라만 쳐다보면, 녹화하고 있다는 카메라 위에 빨간 물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만 카메라를 회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저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이 꼬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찍어서 기록을 남깁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남깁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때로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말이 꼬여도 흠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재생되어서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안식일 지난 뒤 집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집사님, 카메라 녹화 연습은 다른 곳에서 하시고 설교 시간에는 제발 찍지 마시라고. 그날 이후로 저를 불쌍히 여기신 집사님은 더 이상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신명나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시도 때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녹음을 하는 시대이다 보니 그러려니 하지만 당신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비디오 카메라에 찍히는 것도 스트레스를 주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감찰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찍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맑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바로 그 장면을 이어내신 산상보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대부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평상시에는 마음대로 생활하다가도 부모님이 나타나면 이쁜 짓을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커서는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쁜 짓을 해보라고 이쁜 짓 하고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온갖 이쁜 짓을 다 하고 부모들은 손뼉을 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쁜 짓 하는 성도들,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쁜 짓 하는 성도들,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이쁜 짓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곧 형식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공평한 삶을 사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와 공평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 우리 하나님은 속이는 말,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공평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속이고 억울하게 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으면서도 회당에 나와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책망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욱더 의와 공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속고 속이는 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짜, 짝퉁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지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둘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받을 하늘의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이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겸손은 어디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하늘의 위대하신 교사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겸손에 관한 한 교사 중에 교사이십니다. 이분보다 더 훌륭한 교사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지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셋째, 거짓이 없는 사람을 이뻐하십니다. 하늘에 가지 못할 사람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입술에 거짓이 가득한 자라고 요한은 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솔로몬도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쁜 짓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쁜 짓 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늘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 비디오 카메라에 이쁜 짓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찍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대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알게 된 후 그분이 비난의 말이나 흠잡는 말이나 조급한 말을 하는 것을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얼마나 크게 놀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품성을 통해 그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고상하고 세심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동일한 정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통치자들 앞에 소환된 바울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앞에서 한 그의 말과 설득력 있는 웅변은 물론 참된 예의에 대한 예증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형식적인 공손을 권장하지 않고 마음의 진정한 친절에서 솟아나는 예절을 권장합니다. 살아가면서 외형적 예의 범절을 가장 잘 개발하는 일은 모든 성내는 것과 가혹한 판단과 부적절한 말을 배제한다고 해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아를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한 참된 품위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그의 행동의 동기를 이끌어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애정의 뿌리를 통해 형제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관심이 솟아납니다. 사랑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우아함과 예모와 품행의 아름다움을 줍니다. 그것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음성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것은 전인적으로 사람을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합니다. 생애는 주로 큰 희생과 놀라운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흔히 주목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듯 보이는 작은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큰 선이나 악이 초래됩니다.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고 품성이 일그러지는 것은 작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시험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시험이 이르러 올 때에 그들은 준비하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매일 당하는 삶의 시험에서 오직 원칙에 따라 행함으로써만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입장에서도 확고하고 성실하게 서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항상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는 왕족의 한 사람, 곧 하늘 왕의 자녀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힐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라.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갖춘 분의 품성을 주의 깊게 연구하며 만일 예수께서 나의 입장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의무를 재는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술책으로 옳은 일을 하려는 그대의 목적을 약화시키고 그대의 양심에 오점을 남길 무리와 쓸데없이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에서, 차 안에서, 가정에서 악의 모양이라도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사신 생명을 향상시키고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항상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결코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고난 본성적인 성급함을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진정시키십시오. 경박한 일이나 하찮은 일에 탐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열한 농담이 입술에서 새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심지어 생각까지도 제멋대로 분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제어해야 하며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들을 거룩한 사물에 집중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순결하고 진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생각 속에 있는 고상하게 하는 힘을 계속해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위해 유일한 안전책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자제의 힘은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쉬워지고 마침내 올바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뜻하기만 하면 우리는 값싸고 저열한 모든 것에서 돌아서 높은 표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십시오. 그대와 사귀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들을 많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잘못과 실패를 적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를 칭찬하십시오. 감사의 정신을 배양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슬픔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정신으로 고양되도록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생각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